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와 같이 죽었던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으로 살게 하시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경륜을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잃었던 자가 다시 생명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그와 같은 반전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죽음은 슬픔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부서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한없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웠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죽음은 상실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이 죽음에는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 죽음이 가져다 주는 인상은 우리에게 심오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말이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부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는 잃었던 자를 찾은 기쁨이 있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 얻었기에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는 소망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시금 생명을 얻었을 때에 그것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기에 이제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부활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이 에베소서에 오면 더 깊은 뜻을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졌을 때에, 생명이 주어졌을 때에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에베소서 1장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었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이 부활에 나타났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에 오면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활의 권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가 죽어 있었던 그 사망의 두려운 상태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절망적인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사도와 우리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인간의 상태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영적인 본질적인 상태를 성경은 그렇게 구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이 있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보잘것없으나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하찮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죽은 자인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당연히 살아있는 자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참으로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를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는 자이냐 죽은 자이냐,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셨고 예비하셨고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오셨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온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질문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니고 쉽게 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 과연 나는 죽은 자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자인가 하는 이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현재 나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나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인데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러나 내가 아직도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가? 나는 그것을 알 수 없다. 나는 언제나 내가 살아있는 자라고 생각했었지 내가 죽어 있었던 자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은 이러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이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8절에서 10절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다시 살리셨느냐? 그 구원의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에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움직입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살리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단순하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이 크신 권능과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로 하여금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혀를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의 두려운 상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었던 너희라고 말할 때에 이 말씀의 상태는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나이가 한 서른 살 될 때까지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비로소 목회 사역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야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얼굴을 보았을 때 이것이 죽은 사람인가 아닌가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그 차이를 확연하게 보게 되는데 죽은 자는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시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죽음을 실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 한 사람을 상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죽어 있다는 것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병들었다든가 아니면 다쳐서 장애를 가졌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 정말 변덕스러워서 좀 나를 떠났으면 좋겠다든가 이 사람 정말 거짓말을 잘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평가를 받을 때에는 우리는 그 상태가 비록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참아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더 인생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은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나의 가족 중에 뭔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좀 불편함이 될 수 있고 마음 아픈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큰 절망은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어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어있다고 말할 때 거기에서 우리들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바람도 거기에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둠과 절망과 포기와 좌절과 끝과 비참함이라는 그와 같은 인식만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말할 때에 그것은 무엇보다도 두려운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 슬픔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고 있다는 이 상태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준수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의 칼에 엎드러져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아말렉의 한 소년이 그의 머리에서 왕의 영광의 상징인 왕관을 벗겨가고 그의 손에 있는 금고리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의 갑옷을 벗기고 벌거벗은 상태로 그를 목매달아서 성벽에 매달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은 참혹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죽어있는 것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은 더욱더 가련하고 더 무서운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코 특별한 사악한 형태를 지닌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뭔가 참혹하고 뭔가 두려운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한 삶의 모습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죽음의 독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냅니다. 세상의 문화와 친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리 큰 잘못입니까? 우리는 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사망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성경에 나타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다음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인 것의 존귀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탁월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탁월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그가 인식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였습니다. 그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생물학적인 특징들을, 그 가치들을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짐승들, 자기가 보는 모든 생명체들의 그 특징을 그가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가 그에게 들어와서 사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덮었을 때에 아담이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는 죄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나뭇잎으로 자신의 숙취를 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산 수풀 안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웠던 존재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로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점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으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더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영적인 존귀함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특권을 그는 한낱, 즉 한 그릇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가 영적으로 죽어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장자의 특권, 그것을 그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 심어주시는 그 영원한 것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영적인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그가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영혼의 선한 길로는 행할 능력이 없고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양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사용하는 것은 이 세상의 풍속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음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편안함을 누립니다. 즐거움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독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풍속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단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갈 때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넓은 길로 가게 만들고 정욕을 위하여 살게 만들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할 때 영적으로 죽은 자는 그것에 대하여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저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느껴질 뿐이지 그것이 가져다주는 영혼의 해악을 알지 못하고 또 그런 권면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항하여 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진정으로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손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손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손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얼어붙어버립니다. 그의 발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데는 빠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마치 무거운 쇠를 자신의 발에 달아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의 혀는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에든 그가 유창하게 그의 혀를 사용해서 말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혀가 굳어져 버리고 어눌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는 그것이 낯선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상태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이며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좋은데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영적인 죽은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나는 과연 살아있는 자인가 죽어있는 자인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진노의 자녀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그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까? 죽어 있는 자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죽어 있는 자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 그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이교 세계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에 있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하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 큰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번창하였고 거기에는 정치의 중심가였고 상업의 중심가였고 그리고 온갖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와 같은 국제적인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온갖 우상을 섬기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영적으로 완벽하게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명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들이 지혜가 있었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었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에 우리는 이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무엇인가를 하나 자신의 손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죽어 있는 자를 보십시오. 그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서 먼지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스럽지 않은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생명을 전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무지 희망이 없고 가련한 인생들에게 자비가 베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에게 긍휼이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안전뱅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감추어지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슬픔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크신 권능이 있어서 죽어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으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조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가운데서 슬픔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자신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은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구원의 목적이 단지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냥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면 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위험성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그냥 우리가 지적으로 깨닫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고 그것을 위하여 나의 손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나의 혀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나의 발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나의 몸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불사르게 내어주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겨우 구원 얻도록 하는 은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이나 또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그 믿음을 증거하였습니까? 그들은 자기 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까? 그냥 구원의 은혜를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일생을 보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 그들에게는 죽음밖에 다가오는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지도자들이 그들을 매로치고 다시 말할 때는 너희들을 죽일 것이라고 위협하여도 그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 사도 디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구원의 목적을 너무나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지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이르지 못한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들을 항상 기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다시금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붙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진실로 부활에 참여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사망의 어두움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인색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삶을 이 세상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에,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